라디오 소설해학과재미속에서인생을읽는
라디오소설
최국철작최보금연출간노전설60번째시간입니다
칠성이는헌헌히구대기가욱실거리는소대가리를주는것으로만덕의담배를빌어피운공을갚았다소대가리를가지고도성차지않은만덕이는가만히칠성이가소자비를한삼반머리버들숲으로기어들어왔다
예이치아까운소가죽을버리다니펄펄끓는물치고털을뽑아버리면고기보다맛이더좋은데지
일은여기서부터터졌다소를찾아헤매던우깨멀사람들이만덕이를소도적으로몰았다만덕이는발뺌을해야했다결국칠성이를물었다우깨산도기밭에서응응거리던우깨멀사람들은자기네갑장소를잡아먹은장덕사람들을가만둘리만무했다아무리굶었다기로서밭가리소를온감생심잡아먹다니그런놈들은때려죽여야한단다첫싸움은삼반머리에서터졌는데장덕에서문수와영범이가홈인날에머리를상하고우깨마을산의셋이낮에등뒤를찍힌것으로한달락고하고싸움터를연자방앗간으로옮겨왔다다린일에나간길주풍리산애들을제외하고구영병남녀노소가몽땅모여들었다방앗간쪽에서여자들의울음소리욕소리가마구터져나왔다상처를대충처치하고난양쪽에서는홈이낫같은연장을쥐고다시마주섰다분위기가살벌했다숫자적으로우깨마을쪽이훨씬우세였지만장덕사람들이똘똘뭉쳐어찌나이악슬에맞다드는지잠시우열을가리지못했다점잖기만하던늑삼이도문수가상하자눈에쌍불켜고나섰고적이나도남편이상하자치맛바람밀고며몽둥이쥐고나섰다이런위급한시각에원도네가닥쳐들었다
내같은놈이무슨갑장이랴우리에게무슨죄가있다고대낮에작당만들어갖고쓸어와서이생떼들이야우린소사먹을일도없고그덕이밭내놓을수없다
덕삼이가결기있게부르짖었다어쩌다성내는걸보니꽤사나왔다
야소도적놈들아만주건너왔으면만주배불배우라걔도자기울에서똥싸지내미마당와서똥싸는배분없다
우깨마을쪽에서갑장을한다는사내가우두머리같았다얼굴이가무잡잡했지만세모진눈에도끼가꽉찬사내는호락호락한사내가아니었다
난녹간에실순새기김먹었지생채잡지않았다그밭도그렇지산꼭대기에있는데어째서니들이우리가된다고지랄하냐어
칠성이가개거품물고대들었다옷통을벗어붙인칠성이는오늘문수와나란히포도대장으로나섰다싸움에서어찌나용맹했던지우깨말산에여럿이달려들어도끄떡없었다
야이소도둑놈아하늘에장대질그만하거라내미마을산꼭대기밭을이구는거우리숲구멍에괭이날박는게다
갑장뒤에섰던젊은사내가나섰다 몸이 질성이만큼 오독진 청년이다.
이 절이 망하려니까 새어들 장수가 들어온다더니 왜 구영백에 건너와 갖고 지랄이야? 내 놈들이 오늘 반대 놓겠다고 대답 안 하고 쇳값 못 물면 이 구영백을 불바람에 든다.
자, 내가 이 말 갑장이요. 일이 있음 좋게 상언할 일이지. 싸매서 쓰겠소.
준식이가 나섰다. 원도와 광수는 준식이가 옥계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교섭하는 동안 그 쪽리를 잠시 젖혀놓고 영범이와 문수 보러 왔다. 봄에 득사민의 청탁을 받고 원도가 나선 일이 있고 그 후로 병권영감까지 나섰지만 종당에 와서 끝내 구영벽을 쳐들어온 것이다. 슬그머니 벨이 꼴리는 일이었지만 무턱대고 편싸움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문수는 머리를 상해도 젊은 놈이라 자기를 붙잡고선 동료와 금수기를 마구 뿌리치고 나섰지만 영범이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나무 밑에 누워있었다. 적이나가 금방 된장 한 뭉태기를 쳐발라 지혈시켰는데 피를 많이 흘린 모양. 등거리에 온통 피칠갑하고 있었다.
아, 가만히 누워있어.
원도가 자기네를 보자 일어나는 영범이를 제지했다.
많이 다쳤구만. 에이.
광수가 분개했다. 영범이가 웅담을 광수에게 가져다 준 후 두 사내는 사이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무척 살갑게만 생겨먹어 탐탁하게 보지 않았는데 마음 쓰는 걸 보니 속이 넓은지라. 광수는 장덕 사람들 속에서 영범이와 제일 가깝게 지냈다. 영범이는 원도가 묻는 대로 일의 자초지종을 대충 말했다.
이 족같이 쇠도적으로 몰리다니. 아이고 참.
광수가 펄쩍 뛰는 판에 옥계마을 사람들이 준식이를 무시하고 마구 떠들어댔다.
불을 질러라!
야, 불 질러라!
구영백을 불바다로 만들자! 구영백을 불바다로 만들자!
말이 과한 게 틀림없다. 물론 장덕 사람들만 상대해서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었다.
어떤 새끼야? 불을 지르겠다고 지랄하는 새끼가 어떤 새끼야?
광수가 눈을 부릅뜨고 뛰쳐나갔다.
잘 막아야지. 또 일을 더 지르겠다.
그래 말이지. 저 어디 저 붙잡은가 지금. 에이구.
억두기가 원도에게 근심했지만 원도는 모르는 채 했다. 이럴 때 광수같이 우둔한 놈이 나서서 그쪽 사람들의 기세를 누르는 것도 옳다. 가만히 있고 선비행세하면 이제 자꾸 덤벼들 것이다.
어느 새끼야?
광수가 다시 한번 소리치자 마구 떠들어댔던 옥계마을 사람들이 대뜸 조용해졌다.
우리 쥔이 잘못되는 아니면 어? 내가 귀신이 돼서 니네들 잡아먹겠다! 너 이거 좀!
저기 나가 마구 뛰쳐나가는 걸 아낙네들이 겨우 잡아 끌었다.
어떤 새끼야? 불 지른다 새끼가!
왜 이래? 어느 새끼야 어느 새끼!
사나란데 왜 이래?
영범의 안갚음을 하려고 날치는 광수에게는 이것이 언덕이었다. 눈치를 보던 승만이까지 덜컥 나서서 광수와 합세했다. 이런 기회에 나서서 장차 장인으로 될 득삼이와 장모로 될 덕녀 앞에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 금방 금숙이와 가만히 눈길을 부딪힌 승만이는 금숙의 눈길에서 그 어떤 바램을 느낀 것이다.
당신이 갑죄인지 개소주지 않는 사람이오?
옥계마을 사람들 속에도 다리공사장으로 다니는 인부들이 많아 구영백에 조금도 겁내지 않는 악질 주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광수가 이들을 몰랐지만 이들은 광수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젊은 놈이 입이 더럽구만.
옥계마을 갑장이 뭣도 모르고 꺽꺽하게 맞섰다. 종놈같이 머리를 빡빡 밀고 살갗에 험상 굳은 칼자국까지 나서 첫눈에 벌써 불량기를 엿보았지만 그저 노가다에서 굴러먹는 보통놈으로 넘겨본 것이다.
이 새끼 이거! 낯살이나 처먹음 낯값이라도 하는 게 옳지. 무슨 지랄라서 남의 동네 물이 쳐와서 이 개지랄이야. 이 조선놈끼리 왜 이래.
절석 소리와 같이 갑장이 대꾸도 못하고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광수가 손댄 것이 아니라 승만이가 먼저 손을 써서 때린 것이다.
이 자식은 오늘 무슨 텅 비고 앞장서서 그러네.
야, 다 같이 살자고. 강괴네 와서 도에 모출망정. 무슨 외수가 있다고 쌈질이야. 쇠도덕질하는 거 봤니? 에이!
갑장을 족치고 난 승만이는 대바람에 앞장서 있는 우깨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족쳤다.
잘한다. 대웅탑 죽여라. 죽여라.
광수와 승만이가 자기네 역성을 들자 장덕 사람들은 기세가 충천해서 마구 덤벼들려 했다. 원도와 준식이가 막았기 망정이지 또다시 싸움이 터질 뻔했다.
형님, 그만합.
맨 앞에서 날치던 우깨말 청년이 아직도 응웃거리는 갑장에게 다급히 뭐라 말하더니 광수 앞에 와서 항복했다. 광수네가 장덕 사람들의 역성을 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제 다시 밥자리를 거들거나 쇠도정놈 소리가 났다가는 다 그게 다친 줄 알아. 그러냐?
우깨마을 사람들이 풀이 죽어 돌아갔다. 광수는 원도와 눈을 맞추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원도는 어쩌다가 웃어봤다. 오직한 노름이라 웃음밖에 나오는 게 없다.
이 새끼!
네가 왜 오늘 떡매지고 찰떡치냐? 묘한 놈. 금숙이가 니를 보고 입자지게 웃는다. 새끼.
뜻하지 않은 무지한 싸움으로 승만이는 크게 인기를 얻어 어부지리를 보았다. 덕녀와 적이나가 그날 싸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숙자가 뒤에 덕희와 매물리댁을 달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모두 버들단을 들고 있었다.
욕심쟁이 년이 오는군.
적이나가 가만히 두덜거렸다. 적이나는 숙자만 보면 가만히 욕하는 것이 버릇이 됐다. 덕희는 덕녀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길순의 등 뒤에 가만히 앉았다. 싸움하던 날 문수가 머리를 상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문수의 손을 잡아 끌었는데 그것이 경황 중에 한 일이라 생각이 날 리가 없다. 그런데 금숙이가 어제도 그 일을 들춰내어 요사이 덕희는 너무도 부끄러워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광수가 마당에 들어섰다. 강변에서 놀던 영수가 광수를 보고 뒤따라 왔다.
영수야, 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래?
비밀인데 뭐.
어?
영수가 으시대며 광수에게 눈을 깜빡거렸다.
자식도 어쩜 이리도 연기할까. 그나저나 비밀이 뭘까?
나 지금 이 길로 큰 걸 넘어가겠어.
광수는 금방 라나를 떠나보내고 오는 걸음이다.
어선이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오.
고를 잡고 앉아 여지껏 말이 없던 길순이가 겨우 고개를 쳐들고 모기만한 소리를 냈다.
아, 그런 일이 있어. 형님은 내일쯤에나 내려올게요.
말을 마친 광수는 의아쩍어하는 길순의 기색을 아랑곳하지 않고 뒷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리고는 급한 걸음으로 큰 고를 향해 떠나갔다. 광수가 기다려오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양청하던 하늘에 핏빛 노을이 서고 군토령 말기 너머로 해가 굴러떨어진지도 퍼그나 되지만 저녁 날씨는 선기 한 점 없고 삼복철 저녁같이 후덥지근했다. 큰 고래 와서 이틀 밤을 보낸 원도는 구형벽으로 내려가려고 서둘렀다. 그동안 장씨와의 말썽도 있었고 병수가 죽는 횡례까지 있어도 큰 권리는 별 지장 없이 그런대로 치차가 물려 돌아갔다. 큰궐 농부들은 매일 꼬집게 벌에 나가 논둑 잡고 판을 고루었고 장덕 사람들도 설창 비탈이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풀을 잡은 지가 벌써 사흘째다. 오란에서 목수들이 뚝딱거리며 문을 짜고 있었다. 가을에 가서 외삼촌과 처갓집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이사오기로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인젠 그럴 계제가 못 된다. 영필이가 죽은 후 그의 처가 도만강을 보기 싫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이번에 병수 일을 겪어보니 깨도가 됐다. 그게 어디 강물 탓이랴만 불행을 당한 사람 마음이란 가장 괴상야릇한 법이다. 병수를 잃은 후 길순이는 도만강을 내려다보며 흑흑 느끼며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괴상한 병에 걸렸다. 한시 바삐 이사해야 했다. 그래서 원도는 올라오자 문짝 다는 일부터 서둘렀다. 하여 어제부터 목수들이 모여들어 문짝을 만들고 있었다. 병권 영감은 원도의 부탁받고 시간이 나는 대로 어제 저녁편에 마을돌이를 하며 가을에 건너온다는 외삼촌과 처갓집에서 잠시 눌러있을 집을 수소문했다. 다행히 거의 실그러져가는 태락한 초갓집 두 채가 있었다. 올해 겨울 나이나 하고 명년에 가서 허물고 다시 지을 계획이라 별 문제가 없었다.
아, 자네 내려가는 걸음에 이걸 들고 가게나.
병권 영감이 날개와 발을 묶은 붉은 수탉 두 마리를 사랑채 안에서 꺼내왔다. 낮에 박씨가 마을 도리를 하며 얻어들인 것이다. 이른 아침에 구형벽에서 일하러 올라온 득삼이가 자기 아내의 부탁받고 병권 영감에게 넌지시 귀띔했었는데 병권 영감이 다시 박씨에게 위탁한 것이다.
호재미한텐 암탉보다만 붉은 수탉을 구우면 좋을게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원도가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지가 껍들건 사는 녀석이 지질이 못나게 아내한테 구워먹을 닭을 들고 다녀서 체면이 서나?
되게 영수애비 보고 들고 가려나? 이제 장댁 사람들이 일을 빌라고 데려오겠는데 그 사람들이 들면 되는 거야. 잊지 말고 보고 오게나.
아휴, 허샘이 몸이 얼씨덩 조시오야 한다에. 이제는 혼자 몸도 아닌데 말이여. 그나저나 장댁 사람들이 내려올 시간도 됐는데 누불도 다 쓰러져 가는구만.
날씨도 더운데 왜?
박씨 말이 떨어지자 대문으로 장덕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밀려들어왔다. 장덕 사내들은 모두 삼배등거리 차림이었는데 낯이 부얼부얼해졌고 앞가슴이 땀으로 얼룩졌다. 땡볕에 나무를 찍자니 오죽하랴.
오늘쯤에는 나무 제끼는 일이 필요하겠는데.
병권 영감이 박씨에게 냉수를 가져오라 이르고는 자기의 담배 쌈지를 앞에선 용범이에게 건네주었다.
아이, 그 나무는 제끼는데 혼인한 것 같았구만.
영범이는 어두운 기색을 지으며 원도를 돌아봤다. 아직도 머리에 누런 배천을 동여매고 있었다. 나체는 핏기가 없었다. 그런데도 일하러 오다니.
아니, 그런데도 일하러 오다니.
아니, 뭔 일이라니? 그게 뭔 소리요?
아니, 글쎄, 금방 내려오다가 장 씨를 만나는데 내일부터 올라오지 말라고 하잼도. 설창 비탈이 자기 땅이라고.
장 씨 땅이라니.
원도가 정색해지었다.
그 우리 믿지 않으니까 마름에 토지문서라면서 내보이더라. 그 만책에서 내준 토지문서라고 말이오.
득삼이가 원도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긴 한데 이놈이 또 나서서 회방이냐.
그러고 보면 장덕 사내들의 기색이 한결같이 죽어 있었다. 아무렴 정말로 그렇다면 사흘 동안 더위 먹으며 괜히 헐떡거린 셈이 된다. 헌 역사를 하다니 내려올 때 저들끼리는 무슨 말인가 오갔겠지만 원도를 보자 침묵했다.
아니, 그 정말로 도진문서 올숙대?
병관 영감이 원도의 기색을 일별하며 득삼이에게 물었다.
아이, 글쎄, 그 시뻘건 인장자리 봤는데 우린 그런 문서를 잘할 수 없음집이.
정말 진짜로 말인가? 믿기 어려운 소린데 아무래도 설창 비탈의 염독이나도 만척 땅이라 돈쓰기 아까워서 여태껏 손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가르쳐다니 중놈의 심술이겠지.
돈 한 푼 안 넣고 자네 손에서 그 땅을 우물이자고 악서도 안 되고 또 전번에 방심까지 당하니까 마지막 쉬를 쓰는 게 들림이 없다. 무턱대고 자네를 이기려고 납드는 사람이니까.
병관 영감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장씨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인이다. 이제 와서 단순한 토지 소유권 분쟁만이 아니다. 장씨는 마음먹고 원도에게 헌 누대기 덮어씌우고 쪽정이만 만지게 했다. 장씨가 말대로 토지 대장을 움켜잡았다면 원도는 철저하게 패배한다. 따라서 원도가 장덕 사람들에게 한승나기 물거품이 되고 시건했다.
가정교양 가풍형성 권주편.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세요.
아, 그래.
엄마, 제가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잔을 부딪힐 때 일부러 아래에다 치는데요? 그건 왜 그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르신이잖아. 잔을 아래로 부딪히는 건 그분들을 존경해서 그러는 거야.
오, 그렇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날마다 행복하게 축원합니다. 건배!
자, 날마다 즐겁게 살자. 자, 건배!
어, 잠깐만요. 저는 잔을 아래로 쳐야죠. 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관심을. 날마다 어린이날.
내 거야.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야.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 할머니가 사탕을 안 사갔어요.
엄마, 제가 내 사탕을 아사갔어요.
내 엄마예요. 할머니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야. 내 엄마야.
내 엄마야.
엄마.
됐어요, 됐어요. 그만. 먼저 입 다문 사람한테 사탕을 줄 거예요.
저는 엄마입니다. 저에겐 어린 딸과 연로한 딸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는 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 어머니가 매일 어린이날처럼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관심을 돌려주세요. 우리를 정성껏 키워준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줍시다.
매일 저녁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길 최상철입니다. 반주는 노래를 돕는 악기들의 연주입니다. 기타 소리는 작게, 피아노 소리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베이스는 조금 낮게. 동시에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에도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크게 키우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죠. 내게 똑같이 전해지는 누군가의 말소리도 큰 의미를 갖는 것과 작은 의미를 갖는 얘기가 있습니다.